준비되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는데 첫 번째 시험에 이 돌을 떡이 되라고 명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인데요. 사실은 우리 성도의 삶의 가장 근본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린 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사를 해야 되느냐, 밥을 먹어야 되느냐,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항상 결정하는데 이 결정을 하는데 그거의 근거가 이게 확실하게 없으면은 인생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하든 간에 그 근거가 무엇이 되느냐, 그 근거를 갈클해서 우리는 왕왕 권위라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authority, 히라보로는 exousia입니다. 이 권위라는 말의 정의는요,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권위가 있다. 말씀이 권위가 있다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적에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법이 권위가 있다. 그 법대로 사람들이 순종해서 살아갈 적에 그 법이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 삶을 사는데 이 확실한 권위가 세야 됩니다. 무엇이 나의 권위인가? 무엇이 나의 최우선순위인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자녀를 학교에 보낼 적에도 어떤 학교를 택하느냐도 그렇고요. 어떤 배우자를 결혼 상대로 택할 것인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모든 결정의 권위에 최우선순위가 되는 권위가 무엇인가? 여러분은 그 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권위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정승 권사님, 무엇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권위라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멘. 할렐루야.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내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혹은 내 감정이나 혹은 옆에 사람 말이나 이런 이 상대적인 그런 근거에 휘말리다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 좌초합니다. 배가 항해를 할 적에도 똑바로 지금 방향을 똑바로 잡고 가야 됩니다. 북극성 딱 보고 안 흔들리는 변치 않는 그걸 딱 보고 가야지 안 그러고 엉뚱한 고장난 나침반 그거 믿었다가 이게 지금 북인지 남인지도 모르고 가다가는 그냥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오늘 말씀의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결정을 하는 궁극적인 권위가 되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실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된 권위를 의지해서 결정을 내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권위 중에 이 소위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여러분 이게 우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많은 결정이 바로 소위 이 문화라는 근거에 따져서 이걸 문화가 권위가 돼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들 다 하니까 한다.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대중이 간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닙니다. 제가 왕왕 말씀드리면서 예화로 쓴 게 있을 거예요. 옛날에 포세이돈 어드벤처. 그 잊을 수가 없어요. 국제극장에서 하는데 제가 옛날에 삼성 다닐 적에 그 영화를 봤습니다. 배가 완전히 지금 거꾸로 뒤집어져서 좌초하기 직전, 좌초가 아니라 바람기 직전인데 이 주인공이 지금 한쪽에서 보니까 막 물이 들어와서 이제 난리가 나서 거기 죽을 고비 넘기고서 그냥 반대편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이 저쪽이 살 길이라고 지금 자기가 지금 물이 차고 있는 그쪽으로 달려가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그냥 다 죽음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니까 하면은 그런 멸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입니다. 전통. 항상 그렇게 왔으니까 이제 새로 학교에 부임해도 그렇고요. 교회에 부임해도 그렇고 회사에 들어가도 그렇고요. 이 전통이라는 게 아주 무섭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왔다는 데는 아 이거 아주 그냥 참 아니 딱 보면은 그게 잘못된 길인데 범법 행위인데 항상 그렇게 해왔다고 해서 그 논리로 얘기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항상 그렇게 해왔다는데 내가 반대로 하면은 찍힙니다. 왕따 당합니다. 그러나 이 전통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옳다는 사고도 잘못된 사고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이성입니다. 인간 이성입니다. 인간적인 논리로 따져서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간다. 성경 말씀은 그렇지가 않은데요. 내 인간적인 논리로 보니까 이렇게 해야 교회가 발전할 것 같고 이렇게 해야 사업이 발전할 것 같고 인간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반대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요. 절대로 인간적인 논리로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은혜는 곱절로 갚고 이게 아주 동양적인 사고입니다. 의와 협의라는 사고가 그렇습니다. 은원을 분명히 한다. 은혜와 원수를 원한을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왕창 곱절로 갚고 원한은 자손 대대로 이를 갈면서 복수한다. 이것이 당연시되어 있는 게 동양적인 이성입니다. 논리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마저 돌려대라.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이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인간적인 논리를 따라서 하면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일 심각한 문제가 감정입니다. 감정. 인간의 감정. 내 생각에 그게 옳게 느껴지니까 사사기에 보시면은 항상 문제가 터지고 나서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라는 건 여기서는 말이에요. 물론 왕도 왕이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진정한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느끼는 대로 행했기 때문에 사사기 2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헤맸던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은 인간의 문화, 전통, 이성, 감정 다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문화는 곳곳마다 다릅니다. 모두가 그렇게 이 지역별로 다르고 나라별로 다 다릅니다.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상대적인 거예요. 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논리란 것도 상대적입니다. 감정은 더 말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궁극적인 그 우리의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권위가 되는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살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삶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적에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는 그런 엄청난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아니하여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할 적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살아있는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줍니다. 말씀을 듣고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왕왕 그냥 요새 이렇게 메디테이션 그럽니다. 이거 묵상한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없이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이 불교 같은 데서 좌선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큰일 납니다. 우리 사고대로 그냥 마음을 비우고 있다 보면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텅 빈 마음에 귀신이 들어옵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적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엄청난 에너지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 말씀의 오묘한 진리가 막 깨달아지면서 내 삶에 어두웠던 부분들, 무너졌던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개선될 수 있는지 고쳐질 수 있는지가 깨달음이 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묵상할 적이에요. 육신에 있던 질병마저도 달아납니다. 요새 현대인들은 말이에요. 소위 그 디프레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말로 우울증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미국에 있는 성인들의 50% 이상이 전부 디프레션 환자라 그래요. 그래서 디프레션 이거 때문에 먹는 약이요. 그 약 이름이 뭐더라? 디프레션 때문에 먹는 수면, 디프레션 약, 아이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요새 코스코 가도 왕창 팔더라고. 그거 먹는 사람들이 미국에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요, 디프레션에 가장 좋은 약이 뭔지 아세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하고요. 억눌렸던 우리의 심령이 그냥 자유함을 받습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에게 우리의 막 영혼이 말이에요. 독수리의 날개 치듯이 우리들의 이 영이 그냥 하늘로 막 창공을 박차 올라갑니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유 능력 받은 목사들 막 찾아서 막 돌아다녔는데 진짜 신유의 주주는 누구신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어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지 아세요? 은사 가진 특별한 사람의 손을 통해서 만나 주시는지 아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완전하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씹고 할 적에 우리의 영혼이 날개를 달고 창공에 올라가듯이 우리들의 육신에 질병 맞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하세요.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고치신다 그러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권위 얘기할 적에도 궁극적인 권위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된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김 목사가 얘기했지만은 저는요 말씀을 대언하는 자지 제 자신이 권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왕왕 그저 눈에 보이는 대상을 우상처럼 권위로 자꾸 잡습니다. 또 왕왕 강단에 서는 목사님들이 자꾸 또 그러다 보면 자기가 또 그냥 하나님 자리에 들어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큰일 납니다. 성도님들은요, 가장 좋은 신앙의 길은 목사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 적에 그 말씀의 능력 받아서 말씀 때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 스스로 말씀을 먹는 방법밖에 없는 사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 설교가 좋고 막 여러분 마음에 감명을 던지고 그래도요 그건 설교는 잠깐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내가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귀를 달콤하게 간질어주는 그런 달콤한 설교를 듣고 싶어하고 설교 듣고 나면은 말씀을 깨달은 양 착각합니다. 설교 듣고 얼마나 기억합니까 여러분? 한마디 기억하면 제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그 설교할 적에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집어넣으려고 그냥 온 힘을 경주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실까? 중요한 것은 목사에게서 자극받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스스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이 죽습니다.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면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귀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음식 하나님 말씀 우리 먹듯이 음식 안 가리고 고기도 잘 먹고 나물도 잘 먹고 우유도 잘 먹고 딱딱 골고루 뭐 저렇게 잘 먹는 애는 부모 마음에 보면 대견합니다. 애가 그냥 균형 잡혀서 영양 잘 먹으니까 무럭무럭 잘 자라고 똑똑해집니다. 아이 그런데 요 녀석이 달고 그냥 사탕 같은 것밖에 안 먹어요. 그리고 고기는 질기다고 씹기 싫어서 안 먹고 나물도 그러고요. 그냥 달짝 찍은 애만 먹으니까 이빨 다 썩어 나가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헤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귀에 달콤한 사탕만 먹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꼭 내가 하는 거를 그냥 너 잘했다 하는 말씀을 듣는 것만 좋아하시면은요, 그건 완전히 사탄만 좋아하는 어린아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이 씁니다. 양약은 입에 쓰다.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사업을 사는 방법, 내가 하는, 사업하는 방법. 아, 이거를, 이 말씀 따그네, 찔리네. 아이고, 어떻게 이런 게 성경에 있어. 이러면은 이제 사탕만 좋아하는 어린아이처럼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말씀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삶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15주가 여러분 마무리지는데 참 원래 이 목적이 있는 삶 만든 그 양반도 보면은 나하고 마음이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예수를 닮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말씀 외에는 도대체가 방법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그러면 우짜로 그냥 성경 매일 그냥 이렇게 읽기만 할까? 말씀을 우리가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매일 성경 검염하셔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말씀 읽으시는데 훈련이 잘 되신 분도 계실 것이에요. 성경은 거기 보시면은 5R입니다. 영어로 해놨는데 receive,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8절에 23절에 보시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요. 돌짝밭에 떨어진 것,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 여러 가지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신약성경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 말씀입니다. 한번 잠깐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부분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런 곳 길가에 뿌리운 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끝까지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역경에서도 우리가 말씀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가시들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말씀하고 내가 현재 사는 삶의 방식이 다를 적에 그 우선순위가 말씀이 되지 않고 권위가 오히려 내 삶에 지금 재리가 문제가 된 거예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받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을 때까지 묵상해야 됩니다. 그냥 슥 읽고 지나가 버리면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보화를 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또 보면은 이 보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세상에 지금 도대체가 값어치를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그런 보물이 성경에 막 왕창 있습니다. 그거 그냥 휙 지나가 버리면 흙 덮여서 갖고 어이 그냥 돌짝밭으로 지나가는데 사실은 거기에 한꺼풀을 벗기고 갈아보니 거기서 그냥 누런 황금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냥 다이아몬드가 막 입안한 게 튀어나오는 그게 실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려면은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읽고 물론 받아들이고 읽고 뭐 비슷한 말이지만은 일부러 읽고를 강조하기 위해서 R을 또 넣어놨어요. 두 번째 R입니다. 하루에 15분씩 성경을 읽으시면은 1년이면 성경을 1독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거기 보시면은 고기 지금 예레미야서 지금 지난번 마태복음 예레미야서 있고 그 밑에 구절들 또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읽으시면은 1년이면은 성경을 한번 완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도 있고 양도 있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해서 깨달을 때까지 하느라고 그냥 한자만 바라보고 있으면 한이 없잖아요. 깊이 묵상해야 될 그날의 말씀이 있고 쭉 성경을 계략적으로 읽어서 전체 말씀의 지금 숲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같이 길러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일주일만 읽지 않고 쳐박아도 보세요. 성경이 그게 남의 책으로 보입니다. 정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스스로 매질을 해야 이렇습니다. 세 번째는 리서치입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가 연구해야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에게 여러분이 지금 전화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평신도 때 목사님을 제일 귀찮게 했던 교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 읽다가 말이 이상하게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영 아무가 안 맞습니다. 그럼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은 말씀 가지고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은 지극히 드뭅니다. 아주 없진 않아요, 여러분. 다행히도 저한테 전화해서 말씀 때문에 질문하신 분이 들어 계셨습니다. 그나마도 감사해요. 기억하고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 로마서 8장은 무조건 다 외우시라 그랬는데 한번 제가 기회가 나면은 이번에 히브리서를 지금 강의 쭉 새벽기도 때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끝나면은 로마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때 우리 로마서 8장 암송대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1등, 2등, 3등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상을 준비해서 드리려고 그럽니다. 말씀 요절은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외울 적이에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적이에요. 그 외웠던 말씀이 막 머릿속에 떠올라갖고 나를 살립니다. 어떤 사람은 상황이 막 엄청나게 어려워가지고 이 디프레션이 극도로 와서 지금 자살하기 직전까지 갔을 적에 그때 외웠던 말씀이 자기를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reflect입니다. 영어로 반영한다 해놨는데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 우리 호기심 충족시키는 옛날 이야기 아 다윗이 그랬대 뭐 퀴즈 정도 맞추고 끝나고 남의 이야기가 돼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니 그게 지금 다윗에게 일어나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내 삶에 꼭 실천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그래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 듣고 성경 말씀 읽고 행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스스로 속이는 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럼 어떻게 하면은 말씀대로 행하는가? 요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보시면은 꼭 그러면은 이게 내게 무슨 뜻인가? 나에게 적용점이 있습니다. 적용점을 꼭 찾아야 됩니다. 그 적용점을 찾아서 적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성경에 보시면은. 자, 지금 다윗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이 이러면은, 아니면 모세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이러면은,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나게 하라는데 반석을 치면서 그냥 이 패역한 백성들아 내가 너희로 해서 물을 내라고 치는 바람에 모세가 그 바람에 백성들 앞에서 혈기 부린 그것 때문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도 이스라엘 1세대처럼 광야에서 다 엎드려진 그 대상이 됐습니다. 그 사건 딱 보고서 그러면은 야 사람의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을을 이루지 못하나니 내 성질은 어떤가? 혈기를 아직도 참지 못하고 부리고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심해야 됩니다. 적어야 됩니다. 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혈기를 부리지 않기 위해서 내 스스로 혈기 안 부리는 그 좌우명을 뭐 어떻게 침대 마차 붙여놓고 매일 100번씩 아침에 읽고 저녁에 읽는다든가 그리고 혈기 부릴 상황에 들어가지 않도록 내 스스로 삶을 조심한다든가 혈기 부릴라 그럴 적에 그런 상황이 왔을 적에 이 말씀을 붙잡고서 혈기 부리지 않는 훈련 내가 1년에 혈기를 10번 부렸다 그러면은 2011년에는 한 번 이상은 안 부린다. 뭐 이렇게 딱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잘해봐야지 이 정도 가지고는 말씀이 전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 자신의 삶에 꼭 적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적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걸 적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했나 안 했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숫자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는데 내가 참을성이 참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따져봅니다. 내가 참을성이 없어서 지난 한 주간 실수한 게 어떤 게 있었는지를 적어봅니다. 언제 아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또 못 참았구나 적어보는 거예요. 못 참고 성질 낸 게 쭉 따져보니까 지난 주간에 한 100번 있네. 그러면 다음 한 주간 동안에는 내가 이거를 10번으로 줄이자. 10번도 많지만 그냥 예를 들자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번 더 내가 성질 부릴 적마다 스스로 벌을 줘야 됩니다. 상과 벌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벌을 주느냐? 한 번 성질 부릴 적마다 하루 금식을 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 오늘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의 권위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매일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묵상한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꼭 성경 말씀을 완독한다. 그리고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하고 적용한다. 그 적용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꼭 내 자신의 삶에 적용한다.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것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야 되고 그거 실천에 따라서 내 스스로 상과 벌을 분명히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 1년 동안만 하시면은요 여러분의 삶이 1년 후에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의 삶이 눈에 보이게 바뀌어집니다. 교회에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가득 차게 변합니다. 이거 안 하고 말씀하는 훈련 안 하고 그냥 예배 참석하는 정도, 그냥 귀 간절해지는 말씀에 만족하는 정도, 그렇게 사시면은 교회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밖에 없어요. 나를 살리고 내게 능력 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사실적에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목적 있는 삶을 사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 제대로 실천치 못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보이는 저희 모습 다시금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살리는 말씀인지, 이 말씀대로 살 적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쉐어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에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저들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붙잡고 상고하며 연구하고 적용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성도, 믿음이 충만한 성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